뷰어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오른쪽 귀를 가렸으며 경호원은 그를 감쌌습니다. 곧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린 채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 밖 건물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 요원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른쪽 귀 뒷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윙 소리와 총성을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혈이 심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며 미국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응해준 미 비밀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베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크룩스가 공화당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눈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FBI 등에 따르면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미터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며 이후 비밀경호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앤서니 굴리엘미 미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총격 용의자가 유세장 밖 높은 곳에서 연단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관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데 대해 그가 무사하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세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부인인 질과 나는 그를 안전하게 데려다준 비밀 경호국에 감사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발을 붙일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도 잇따라 1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데 안도한다며 이 순간을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식과 존엄성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셸과 나는 그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로라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무사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X를 통해 폭력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 정치적 절차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와 전당대회 참석 계획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의 수지 와일즈 수석 고문과 크리스 라시비타 수석 고문,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이클 와틀리 위원장 및 라라 트럼프 공동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정적인 상태라며 법 집행기관과 응급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한때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2도에서 23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제21회 북한 자유주간이 워싱턴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75주년을 맞아 열렸는데요. 여기서 9일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막식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oday, NATO is more powerful than ever. 32 nations strong. For years.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였고 이제 그들은 나토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집단 안전보장 기구지만 올해 열린 나토 회의는 그 의미가 각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번 정상회의가 중요한 것인지 이 최 기자가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국제 질서가 이제 개편되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단순히 그 침공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로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구조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입니다. 전쟁이 2년이나 계속되면서 러시아도 힘들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미국도 상당히 그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국의 그 미국 정치 상황 이런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11월은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열린 그 미국 그 대선 그 후보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그 정상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미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행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들은 10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워싱턴 정상 선언을 발표했는데 김 기자가 선언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선언의 핵심 중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 정권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한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도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전지구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 이에 대해 어떠한 면제부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중국에 대한 규탄도 정상 선언문에 넣었는데요. 정상들은 중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문제였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최 기자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 미국과 나토 정상 또 파트너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 실패했다며 비난을 하고요.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그 공개된 그 공동 성명을 보면 나토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00억 유로, 굉장히 큰 돈이죠. 4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은 또 양자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유럽 각국은 그동안은 그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해도 잘 이걸 주질 않고 꺼렸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F-16 그 최첨단 전투기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올 여름쯤이면 아마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밝혔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같은 그 미국과 나토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당히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 그 정부에 따르면 각국이 미국 대선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좀 늦게 간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그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지원할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각국이 약속을 했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또 전쟁이 2년 이상 계속되면서 각국이 상당한 피로를 느낀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일관성을 갖고 계속될지 지켜볼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나토 행사에 참여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지원해 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김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과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또 유럽, 중동, 태평양 등 전 세계가 11월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도 11월을 기다린다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이 바뀔 수 있겠지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게 미 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낼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 방법은 밝히지 않은 채 삼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포함해 미국 방문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약소국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석을 했는데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원래 나토는 그 유럽의 그 집단안보 체제죠. 그래서 주로 그 과거에는 그 유럽 또는 뭐 가끔 워싱턴에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참가해서 주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제32차입니다. 제32차 나토 정상회의부터는 나토 회의가 열리더라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토가 단순히 유럽의 국한한 그런 집단안보체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독재국가, 권위주의국가가 민주국가를 침공하는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도 다 같이 합세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요청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상회의가 열려서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가 유럽의 안보가 아시아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연계돼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괜찮았나요? 김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을 정상회의에서 만난 우방국 정상들은 그의 건강이 대체로 괜찮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1일 BBC 방송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건재했고 세부 사안에 막힘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백악관 만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면서 항상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봤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행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으로 잘못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엔 우리 모두 가끔은 실수한다며 이런 일은 내게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동맹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게 괜찮았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이 건강 우려설로 인한 대선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이날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부르는 등 사소한 말실수를 반복해 이 건강 우려설을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은 지난 7월에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작업을 해온 한반도 핵 억제 지침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예.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 3년 전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4월 그 워싱턴에서 그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서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을 합의하고 여기 시작된 것이 미한 핵협의 그룹입니다. 영어로 머리 글자를 따서 NCG라고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핵 공격, 핵 위협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힘을 맞춰서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들 그 공동된 하나의 대응 방안을 세우자 이런 그 목적 아래 양측의 그 실무자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그 협의를 한 건데요. 그동안 그 서울과 워싱턴으로 가면서 계속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작업을 해오고 바로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금 그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이 이번에 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완성된 그 핵작전 그 계획 같은 거 대응 지침 이런 것이 수십 페이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요번에 그 11일 날입니다. 요번에 정상회담이 열린 11일 날 미국과 한국의 실무자가 펜타곤에서 만나서 그동안 조율했던 작업에 근거한 그 실무 지침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요. 이것을 같은 날 이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를 일종의 발표를 하고 추인을 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한 1년 동안 만들어 온 핵 전략 지침 이런 것이 공동으로 완성이 됐고 요번에 정상회담 성명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김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한국과 미국 간에 존재하는 작전 계획에 미국의 핵자산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공격 또는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 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평시 이루어지는 미국의 정례화된 핵 자산 정계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기보단 군사작전 사항이어서 공개할 순 없다며 그 효과는 북한 정권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좀 최 기자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우산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만일 한국을 핵공격을 하거나 할 위협을 한다면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서 한국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이제 지침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다 작전을 짜놓는 겁니다.
네.
또 북한이 위협을 하더라도 핵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재래식 공격이나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당연히 이제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는 뭐 이런 거고 북한이 뭐 만일 저 핵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핵우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한국이 전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결정을 해서 핵우산을 해주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사전에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사전에 만든 지침에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이것이고 미국의 역할은 이것이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나라가 그야말로 한 몸이 돼서 한 일체형이 돼서 여기에 대응한다. 이것이 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1일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무기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계기로 해서 발표했던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의 올해 기여금이 1200만 달러였으니까 내년엔 우크라이나에 2,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별도로 나토 퍼블릭 포럼의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역시 무기 지원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후 무기 지원 여부는 향후 북러 행동과 연동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나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이 군사 강국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우크라이나 한 달에 한 9만 발에서 10만 발의 그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탄약량이 제가 아까 9만 발, 10만 발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잘해야 지금 한 달에 한 1만 발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분의 1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전쟁이 없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뭐 군수공장이 있긴 하지만 수십 년간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포탄 재고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또 군사시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린다고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미국과 나토는 한국이 좀 포탄, 무기 이런 거를 좀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물자, 그러니까 무슨 방독면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지원을 하더라도 무기나 포탄은 그 수출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벌써 3년 이상 이제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 같은 그 상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이죠.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맹 관계 이거를 맺었는데 이게 일종의 저 군사 조약입니다. 그래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먼저 좀 그 뭐라 그러나 도발이려면 도발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도 기존의 정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변화의 그 상황에 있는 이런 건데요. 그 전문가들은 그 한국이 그 무기나 포탄을 그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경우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을 재검토하는 건 해검토하는 거지만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무기 이런 걸 공급을 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전투기, 잠수함, ICBM 기술 이런 것을 무기를 주거나 그 첨단 기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재검토는 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가 뭐 외교적으로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 양측의 그 정부 관리들이 만나서 이것은 조용히 아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느냐 이런 그 견해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나왔겠죠?
네,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그 워딩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 문제를 대처하고 이것이 문제니 해결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에 오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워싱턴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제 그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일 오후에 그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 모두 발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동반자 얘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여기에 잘 대처해 나가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시다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나토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재반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논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은 그 기존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과 나토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투기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사실 무기, 특히 그 미사일, 방공미사일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큰 고비는 오는 그 11월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TV 토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이 그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휴전을 시키든 종전을 시키든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을 여러 번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7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제21회 북한 자유주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 자유주간이 무엇이고 그동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최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열린 것이 그 21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제 그 자유주간 행사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 세계 한 70여 개 민간 단체와 개인 활동가 그리고 탈북민들이 주도로 일주일간 그 서울 또는 워싱턴에서 자유주간 행사를 해서 북한 인권 또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고요. 그동안 그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이런 운동을 해오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자유 문제에 대한 그 여론이 상당히 그 환기가 되고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이슈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북한 자유주간 행사 같은 이런 것이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들 탈북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북한 자유주간의 주제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김씨 정권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여주자 이거였는데 이런 주제를 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트 의장과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북핵 협상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체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말살하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직접 그 길을 보여주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씨 정권의 종식을 위해선 외부 정보 유입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탈북민 대표는 이젠 북한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깼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침이 아닌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이라든가 한국의 경제와 민주화 발전사뿐 아니라 이젠 어떻게 북한에서 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네, 국무부도 이번에 그 자유주간 행사를 맞아서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에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미국은 탈북민들과 그 인권 옹호자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북한 정부에 의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또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또 북한 정권의 강제노동 또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갈 식량이나 쌀 이런 것을 전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개 처형이 북한에서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것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 같은데
네.
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을 찾은 16명의 탈북민 대표단은 8일 국무부와 미국 의회에서 원탁회의를 가졌는데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 자유주간 초기엔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청원서나 호소문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었죠. 하지만 서서히 추세가 바뀌면서 탈북민들이 워싱턴을 찾으면 의례 국무부를 방문해 담당 관리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이제 거의 정례화됐습니다. 옛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 NSC에 현 줄리터너 북한인권특사가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 해 동안 백악관을 방문한 탈북민 방문단의 횟수가 10여 차례나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이 탄도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이 강제노동과 착취 등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한국 또 유럽연합과 연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북한에서 직접 인권 침해를 체험한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최근 북한인권회의에 탈북민을 연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뭐 물론 그 중심엔 탈북민들의 위상과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는 터너 특사가 있습니다. 이 국무부는 터너 특사 이번 주 한국 방문을 예고하면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안에서 살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열린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지자체 주관으로 열린 첫 북한 인권 행사인데요. 여기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발언 들어보시죠.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자 프랑스혁명을 통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235년 전 깨달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완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인데요. 이것을 언제에게 제정이 됐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
1997년 7월 14일입니다. 이날이 그 한국 정부가 지난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날을 기념을 해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을 했고 이번에 기념식을 가진 그런 겁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했는데 터너 특사가 서울에서 어떤 발언과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터너 특사는 11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을 만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9월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같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이날 서울시가 개최한 2024 북한인권 서울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에 써야 할 수십억 달러를 무기 개발에 투자해 북한 사회의 식량 불안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조직적 억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 대중동원, 자원의 전용,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와 착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탈북 난민을 국제법에 따라서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한국과 체코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VOA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과 체코가 중국에 대해서 유엔에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난민 탈북민을 갖다가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요청을 공식으로 유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고 나서 지난주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이 같은 요청을 무시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면 누가 난민인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먼저 이 한반도의 불안정 사태를 가장 우려하는 중국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이들이 원하는 제3국 또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도강해 중국 쪽으로 밀려들어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속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겉으론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비준화한 여러 국제협약이 의무화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죠.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이 그냥 조용하게 눈만 감아주면 탈북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과 안전 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혼란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관리들이 계속 중국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미한 양국이 한반도 핵 억제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산나눔재단이 아산상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부터 새로운 10개 팀의 탈북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아산상회 교육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왜 비즈니스를 모델로 만든 걸까? 비즈니스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한 가지, 두 가지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매출이 나냐 안 나냐. 우리
제품이 예쁘다.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가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산상회 6기 과정 중 두 번째 인사이트 특강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이 아산상회는 4월 초 OT 워크숍을 시작으로 10월 데모데이까지 참가자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 기수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이 대표인 팀을 선발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아산나눔재단 박성종 사회혁신팀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아산상회는 20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9년부터 4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와 지금 5기, 6기가 조금 다른데요. 4기까지 운영할 때는 저희가 탈북민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배경 사람들,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왔고요. 5기부터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탈북민 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지원에서 팀 지원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북민이 대표인 팀이어서 탈북민이 섭외 능력이 있고 팀 구성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한국 배경이든 외국 배경이든 상관없이 주도해서 팀을 데리고 지원하십시오라고 해서 5기 6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수부터는 탈북민이 대표인 창업팀을 선발해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는 건데요.
아산상회는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탈북민이었고 근데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면서 창업을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탈북민이 좀 숨는 경향도 좀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다양한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창업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좀 그쪽에 힘을 좀 더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탈북민이 주도해서 팀을 이뤄놓은 팀이면 일단 한 1, 2년 정도는 그런 과정을 미리 거친 거잖아요. 창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거기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탈북민 대표 팀으로 아산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팀장은 이 팀을 선발할 때 사업성을 가장 높이 봤다고 합니다.
팀으로 뽑다 보니까 개인으로 봤었을 때와는 좀 다른 창업적인 모양,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모양을 갖춘 팀들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기술 기반, 빅데이터나 AI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라는 팀들도 있고요. 이제 요식업이라고 하는 F&B 쪽이 한 30% 정도는 돼요. 저희가 사업적인 것을 일단 많이 봅니다. 근데 한 4, 50% 정도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적인 부분을 하나를 보는데 탈북민이 대표로서 이 팀을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서류나 또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 상회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스타트업으로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팀을 뽑았습니다.
탈북민 대표로 주축이 된 이 창업팀은 7개월간 어떤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 10개 팀이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이들을 성장시켜줄 기관들과 매칭하는 시간 그리고 또 리더십 코칭이라는 탈북민 대표님들의 리더십을 높여주고 또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코치님들을 별도로 또 다 붙여드려요. 대표님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그룹 코칭도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에서 인큐베이터와의 매칭, 그다음에 리더십 코치와의 매칭을 진행을 하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운영 규정 등 안내하는 시간을 저희가 4월 초에 가졌고요. 그래서 매칭된 인큐베이터와 리더십 코치와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야산 상회 6기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탈북 창업가를 위한 리더십 코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업가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 풍파 때문에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아서 작년부터 리더십 코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매칭을 시켜드려서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인큐베이터와 함께 급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람적으로는 지치지 않고 중심을 더 잡아갈 수 있는 양날의 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고 아산상회 내에서만큼은 우리의 자원들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커뮤니티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컨설팅 또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인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는 인사이트 특강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참가자들에게 쉽게 설명했는데요. 탈북 창업가의 성장에 돕는 디렉터로서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탈북민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좀 조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다른 탈북민들의 롤모델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내지는 남한 대표님들보다 좀 잘해야 될 거 이런 중압감들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탈북 대표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고 본인 라이프스타일, 본인의 갖고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 비즈니스에 잘 담아내서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주변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 상회 6개에 참여한 10팀 가운데 A1 환경이라는 팀으로 참여한 탈북민 김다혜 대표를 만났는데요. 김다혜 대표는 현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잡초가 나지 않도록 농사 지으실 때 까시는 매트가 있어요. 멀칭 필름이라고. 근데 그것이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500년 가서 썩지를 않는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또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라던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ESG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소재로 6개월 만에 이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3기에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창업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참여했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혜택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해서 쌓아놓은 쿠폰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산상해에서 3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이론과 그다음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우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6기에 지원을 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학연 지원 혈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처를 뚫고 이제 납품하는 데까지 전략과 마케팅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 모델이 한 80% 완성 단계로 끌고 가는 거를 이번 목표 단계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받기 직전까지 모든 자료화, 데이터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A1 환경에서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맡은 김주현 과장은 야산 상회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한다던가 고도화시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먼 미래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여기서 그 부분들을 내가 최대한 배워가야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탈북민 권봄 씨도 아산 상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GB 한복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권봄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처음에 뽑혔을 때 퇴근하면서 진짜 눈물이 펄컥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아직 브랜딩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없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야산상에 와서 브랜딩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뿌리부터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마케팅 부분이랑 그 마케팅이 브랜딩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잘 잡고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으면 제 브랜드가 좀 더 빛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오른쪽 귀를 가렸으며 경호원들은 그를 감쌌습니다. 곧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린 채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 밖 건물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 요원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른쪽 귀 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윙 소리와 총성을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혈이 심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며 미국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응해준 미 비밀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베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크룩스가 공화당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눈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FBI 등에 따르면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며 이후 비밀경호국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앤서니 굴리엘미 미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총격 용의자가 유세장 밖 높은 곳에서 연단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관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데 대해 그가 무사하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세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도 잇따라 1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데 안도한다며 이 순간을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식과 존엄성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로라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무사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X에서 폭력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 정치적 절차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피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굳건히 맞서야 한다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자신의 X에 적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정치적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암살 시도의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다며 나는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한때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2도에서 23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7월 1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